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자신이 지상에서 하실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지상에 오셔서 33년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나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의 값까지 다 지불을 하시고 주님이 자신 삶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과 순종과 성결과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나시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남기고 가는 이 모든 사역을 부탁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 다 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남기고 갈 일들을 다 적어서 유언으로 유산을 남기고 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갈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주님에게는 땅 한 평이 없으셨고 주님의 손에는 세상에 아무 물질이나 권력을 갖지 아니하셨지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필요한 세 가지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방 안에 모여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때 사용하신 말씀이 만약에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라고 하면은 샬롬 알레켐. 만약에 예수님이 영어를 사용하셨다면 peace to you. 헬라 말에는 에이레네 후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위가 높고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다복한 자녀들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 마음에 무언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나 내 지위나 내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평강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을 주님은 그들에게 남기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는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변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재산은 남겨주시지 못하셨지만 혹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는 남겨주지 못하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알레켐,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천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성도님들이여 내가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봐도 저는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는 불안으로 인하여 불안을 가진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선언하실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기셨으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승리자이십니다. 불안의 가장 근본 요소인 마귀와 사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에,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 말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이유는 원수 맺고 있을 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만약에 원수 맺은 친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원수 맺은 형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과 원수를 맺어도 평안이 없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다면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원수를 맺어도 오늘 우리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를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맺었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강, 참된 평안,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면 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언가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가 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할 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할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일할 수가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 때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만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무언가 할 수가 있다. 너희들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놀라운 선포를,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보낸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의 펜포라는 말을 썼습니다. 펜포라는 말은 send, 보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있는 아들에게 너 어디 좀 갔다 오너라 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아버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너라, 할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다 완성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언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낸다고 하는 헬라말에 특별히 현재형을 쓴 것은 헬라 말의 그리고에 있어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번역은 So I am sending you, I send you라고 하지 않고 영어에는 So I am sending you, 계속해서 우리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내 다음 내 자식을 보내고 나의 손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향하여 보낸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때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더불어 내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여 보낸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일평생 동안 빚을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사명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주님이 나를 필요하겠기에 세상에 보내셨는데 보낸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무언가 필요하겠기에, 무언가 쓸모가 있기에, 무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나를 보라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받고도 가지도 아니하고 행동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렸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서 그 사명을 완성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도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의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명을 완성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가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순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떻게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나아가서 볼일 보러 나갔는데 돌아와서 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주님에게 점심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제자들이 다 바삐 다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점심 한 끼 두 끼 안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앉아도 일어서도 가도 와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그래 좋아한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고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주님이 중단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을 때 나는 세상에 와서 한 번도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해서 내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내가 이 사명을 완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내가 순종으로 이 사명을 완성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형상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랄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사명을 완수하라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언가 노력과 수고가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희생도 없이 무슨 일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면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곳이면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면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장소가 어디에든지 간에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런데 주님은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에 맨주먹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일어났을 때는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총을 주고 자동차를 주고 비행기를 주어서 무장을 시켜서 전투하러 나가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병사를 모집하고 훈련도 시키지 아니하고 무장도 주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는 말은 죽으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되 무장을 시키는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무장시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걸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의미를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계속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받아 남은 일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